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16장.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돈을 모금하는 일을 두고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명한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기 집에서 수입에 따라 얼마의 돈을 따로 떼어 모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간 다음에 새삼스레 돈을 거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소개장을 써주어 그들이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나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에 갈 일이 있으니 그곳에 먼저 들렸다가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아마 얼마 동안은 여러분과 같이 지낼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같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잠깐 들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오순절 축제까지는 에베소에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디모데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사히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형제 아폴로에 대해 쓰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에서 맨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서 몸바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더불어 주 안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없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들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어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하 제10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맹예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진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축 재적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재적으로 치겠소.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키셔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 왕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독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내 마음,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나 주 생각내요. 주 다스려 주소서.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냄새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사실 지난 시간 말씀의 말미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8절 9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지만 지금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권면했고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알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0절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관련해서 고린도 교우들이 용서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도 용서할 것이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용서의 나눔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결단과 자세는 밤낮 참수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며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끌어내어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계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사도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보다도 근심에 관한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근심은 다른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닌 반면에 오늘 다루는 또 하나의 짧은 낱말인 냄새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냄새를 끼쳐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냄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보이지 않은 기운은 숨길 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 믿음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사망으로 표현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를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한 것처럼 바울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하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한 것처럼 드로아에서는 결국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리라는 기대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2절인데 바울사도는 전도도 많이 했지만 역시 그의 전도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처럼 에베소 6장 19절 같은 경우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했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방해는 있었지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앞길이 늘 열리는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역시 잊지 말아야만 할 겁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13절인데 분명히 절대적인 목표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방해되는 요소들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움직임이나 범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예수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믿도록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복음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냄새와 향기입니다. 먼저 그 의미를 보면 냄새, 오스매라는 말은 향기, 방향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여기 향기라는 요디아는 좋은 냄새, 달콤한 냄새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 말입니다. 오늘 옆의 사람에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유난히 냄새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무감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는 퍼져나가고 역겨운 냄새를 위하여 좋은 냄새를 뿌려서 악취를 이기기도 하지요. 모든 악취를 이기는 기도를 아는 냄새를 14절에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기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기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는데, 악취는 모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 악취 가운데 향기가 나면 사람들은 코를 실룩거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죄와 절망과 사망의 냄새를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향수병 되지 못할 이 거친 인생의 그릇에 이 놀라운 향기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습니다. 이 냄새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모든 악취를 이길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맡게 될 냄새는 다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예수도의 생명의 향기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풍기는 냄새를 15절에 말하죠.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냄새는 어디서나 납니다. 이 말은 냄새는 누구나 맡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구원 받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표현이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말하고 기도의 향기라 하는 것은 임의로 만든 냄새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냄새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냄새, 16절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했는데, 앞에 말씀이 냄새를 맡는 대상이었다면 이 말씀은 냄새의 출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고, 누가 이를 숨길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즉 히카노스라는 그리스어가 쓰여서 유능한, 충분한, 적당한, 허다, 넉넉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쓰였습니다. 과연 오늘 나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는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변이 생명이 넘치게 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가? 절망과 죽음의 냄새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가? 이것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의 죽음의 사람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풍성히 풍기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다른 것을 섞지 않는 충성된 종을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생명의 냄새인 복음을 자신의 유익이나 가감 없이 말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7절인데, 여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카펠리오, 소매상인에게서 유래해서 소매하다, 포도주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다, 타락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공동번역에서 그랬고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쓰고 전하는 바울사도의 진실함과 충성됨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4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이 심판한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이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기록입니다.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1세기에나 지금에나 구원 얻을 진리에다가 사람의 생각과 세상 것들을 뒤범벅해서 순도를 떨어뜨리고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곧 순전함,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그리스어인데 분명하고 순수하고 성실한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순전함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한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전했다는 겁니다. 냄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가장 분명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도 멸망으로 가는 불신의 사람들 앞에서도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래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의 반응은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명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보다는 악취를 더 풍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기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장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오지? 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도 저에게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럴 때에는 이 말씀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기 들어가게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은 누군가 여기에 잘못 끼워 넣었다 하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위험한 발언을 너무 쉽게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처럼 섣부른 단정은 학자다운 태도도 아니었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접한 잠언 서적 가운데는 잠언 12장 4절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브루스 월트키의 설명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월트키가 NICOT 주석에 실은 설명을 주로 참고하면서 잠언 12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담긴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네, 이렇게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잠언 본문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갖추어야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월트키가 쓴 글을 읽다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잘 양성하면 우리의 성경 읽기가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격려를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 지역교회에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학자들을 키워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잠언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은 내용은 두 부류의 아내를 대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집이 누리게 되는 영원성과 일치성을 대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자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을 때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어디까지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에게 아내는 뼈 중에 뼈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뛰어난 여인, 강한 여인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해서 어진 여인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아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옛날 우리나라의 대가집 부인들도 단지 어진 여인에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살림을 꾸려나가고 많은 식소를 통솔하는 경영자였다고 들었습니다. 잠언에서 칭찬하는 부인들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전문 경영인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능력있고 힘있는 훌륭한 아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음에 새기고 남편을 높이는 뛰어난 아내입니다. 이런 여인은 탁월한 성품과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도 존중을 받는 한편 남편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그 남편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배우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남편의 도리를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 준비된 남편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으려면 훌륭한 아내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잠언 12장 4절 하반절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욕을 끼친다는 것은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뼈가 썩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일까요? 도대체 어떤 아내이기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해 보면 2장 17절에 나온 젊은 시절에 짝을 벌이는 충실치 못한 여인, 그리고 9장 13절에 나온 아는 것이 없이 수다스럽기만 한 여인, 12장 22절에 나온 아름답기만 하고 분별력이 없는 여인, 이러한 여인들이 바로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잠언을 함께 읽는 가운데 19장, 21장, 27장 등에서 이 문제를 또 다룰 것입니다. 12장 5절과 6절에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고 해서 가르침의 주제가 처음에는 아내였다가 의인과 악인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만 월트기의 설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은 서론격인 2절 및 3절 내용과 이어지면서 의인과 악인의 생각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신앙과 윤리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직에도 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와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고 실제로는 정직이 몸에 배지 못한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도 불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특히 아내가 강박적인 신앙, 강박적인 윤리에 사로잡히면 가족 전체가 힘만 들고 영적인 성장, 윤리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직이라는 가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정직은 정직 자체에서부터 적용되는 덕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내가 정직이라는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구나 하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직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다그치기에 앞서 부모 입장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내용과 형식 모두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정직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정직한 자는 적절한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언과 가르침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음에서 건집니다. 7절 말씀은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올바른 생각을 바탕으로 올바른 말을 할 때 맞이하게 되는 복된 미래를 보여줍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엎드러진 악인에게 찾아오는 최후는 소멸입니다. 없어집니다. 그와 달리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아내의 도움을 받는 남편이 의롭게 이끄는 가정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서서 비바람을 견디고 태풍을 견딜 것입니다. 구원은 가족과 함께 얻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eth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바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생길을 무사히 걸어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방송을 들으며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허락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저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